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에게 늘 같은 주일이지만 특별히 오늘을 교회 창립 3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주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땅을 이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참으로 입술의 감사가 아닌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34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이제 9년이 되었는데요. 9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몇 주년 되는 날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늘 교회 설립일이 주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번 주일은 그렇게 늘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교회 설립일과 주일이 딱 맞아떨어져서 오늘이 바로 저희 교회의 34년 번째 생일입니다. 정확하게.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아세요? 주보에 혹시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주보를 한번 앞에 보십시오. 언제인지. 81년 8월 9일. 그날도 주일이었겠죠. 그죠? 근데 오늘이 딱 8월 9일입니다. 처음 이런 날을 경험해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이제 34년 전에 이 타운의 유학원 학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기들의 교회 필요성을 느끼고 목사님을 청빙해서 오랜 시간 준비했겠지만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학생들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 미국 전역에 한인 교회들이 많지만 오직 학생들만의 힘으로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될까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드물거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준비하고 또 이곳에 터전을 닦고 사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학생들의 힘으로 이 일을 이뤄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담임 목사라 뭐 당연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껴야겠지만 우리 교회 역사를 전해 듣고 그때부터 저는 저희 교회가 귀한 교회다. 이 타운에서 상징적인 교회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의도적으로 교회 설립을 8월 초에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8월 초에 이렇게 설립한 것에 대해서 참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신입생들이 집중적으로 타운에 도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 설립 기념 행사를 빙자해서 우리는 그 행사를 한 주에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막 3주 이렇게 나눠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 신입생들과 만나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참 절묘하다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신입생들이 한 가정도 없어요. 한 가정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설립 감사 주일에 신입생이 이렇게 없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니 목사님 그 좋은 날에 뭐 좋은 말씀을 하셔도 뭐 부족한데 뭐 이렇게 우울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입생이 없어서 우울한 생각이 들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설립 34주년이 되어서 어떤 말씀으로 이날의 메시지를 전할까 여러 날들을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필요한 정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오늘날에는 젊은 분들이 그전처럼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런 현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 50%가 넘습니다. 60% 이상입니다. 그게 작금의 현상입니다. 또한 그런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 한국의 절대적인 인구수가 심각할 정도로 줄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난집에 기름 붓듯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이 안 좋은 모습으로 텔레비전 뉴스에 자꾸 등장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젊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교회의 상황은 비록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고스란히 영향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신입생이 많이 오는 시기에 예년과 다르게 신입생이 없는 교회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신입생이 없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울한 것일까요? 우울하지 않는 일일까요? 어떻습니까? 이 현상이 우울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울한 것이죠. 뭐. 예, 왜냐하면 즐거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신입생이 많이 넘쳐서 막 기대에 넘치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인가 이런 기대에 넘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뭐 교회에 상관이 없이 그냥 나 출석하고 다니는 이런 데만 관심 있고 자기 신앙의 그 앞날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울이고 뭐고 기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 혹시 우울한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인가? 만약에 진짜 전혀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교회를 아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신앙의 앞날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일 수도 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러한 현상을 우울하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게 생각하실까요? 거기까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한테는 조금 우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아끼니까. 또 우리의 신앙의 앞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니까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이러한 현상을 우울하게 생각하실까요? 아닐까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단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단정을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lmost 99% 이상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르다. 내 생각이 너희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7월 첫 주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히시던 날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교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탁 잡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갖고 그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상황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목숨 내놓고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용기를 내서 칼을 뽑아갖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칭찬을 하셨나요? 남을 하셨나요? 예, 칭찬을 못할 망정,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베드로 입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그런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 다시 집어넣어라. 네가 칼로 휘두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러고 막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물었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냐 이거죠. 얼마든지 칭찬할 수도 있고 야 됐어 그만해 하고 체면 이렇게 하시면서 뒤로 빼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런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기준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잡히시기 바로 전 밤에도 밤새워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 잔이 나에게서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이 잔이 나에게서 넘어갈 수만 있다면 넘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마무리하시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편하고 늘 이렇게 십자가도 안 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좋다고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고 우리가 우울하다고 하나님도 우울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반대이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우리와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 이 현상이 신입생들이 하나도 없이 예년과 다르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환경이 하나님께는 우울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힌트를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길 40년을 헤매고 다닌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막 들어갈 무렵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중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2장부터 봤는데요. 1장의 내용은 모세가 간단하게 광야기 40년 동안을 이렇게 돌이켜서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모든 적을 싹 쓸어버리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도 사실 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적을 남겨놓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보았는데 2장 1절의 내용과 1장의 마지막 절과 2장의 첫 절은 한 절 사이인데 사실은 40년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여러 날 동안 새 일산을 두루 행하였다. 그런데 그 여러 날이 40년 동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40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1절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새 일산을 두루 행하였더니 그 날이 40년의 세월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진을 좀 제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잠깐만 띄워주실래? 예, 여기가 애굽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입니다.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나일강 하류에 이렇게 지류가 많이 생기면서 이 땅이 굉장히 곡창지대가 됐죠. 이 땅에서 한 400년도 넘게 살다가 드디어 이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들어올라가면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거든요. 여기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며 그 시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보름이면 들어갑니다. 보름 이렇게 나와서 근데 여기에 아말렉 족속이 살았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과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돌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시나이 반도죠. 시나이 반도고 시내산이 이쯤에 있습니다. 있고 여기가 다 산악지대인데 이 산악지대를 다 세일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한 봉우리를 세일산 그러지 않고 이 일대 산을 성경은 여기까지 다 이게 다 긴 산맥인데 이걸 다 세일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세일산을 여러 날 헤맸다 하는 얘기가 여기를 헤맸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헤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가데스 바냐인데 여기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들여보내죠. 정탐꾼 12명을 들여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죽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렁이에 불과하다. 우리 죽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 아, 맞다. 그들이 대단하지만 여지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이들이 대단해 보여도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거기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삿대질을 하고 이제 막 짜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해 냈느냐. 막 이렇게 원망을 하죠.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노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정탐꾼이 광야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게 만드세요. 그것은 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벌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헤매야 된다 그랬는데 벌이 아니라 나중에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모세가 벌이 아니었다는 걸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만 주목하는 훈련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10번의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딱 맞닥뜨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앞에 나타난 현상 때문에 그들은 주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무슨 훈련이었냐면 하나님만 주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민수기의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이틀치 양식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오늘 먹고 내일 양식을 안 주셨어요. 내일은 내일대로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냥 먹는 자기가 나가서 막 잡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만 고기를 주셨습니다. 또 그러다가 뱀에 물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지팡이를 세워라. 그걸 쳐다보면 살 것이다. 굉장한 시험이었어요. 세상에 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노뱀을 놔서 쳐다보면 산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동안 훈련됐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았죠? 네, 아침에 나가서 노뱀을 쳐다봤어요. 다 살았어요.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말한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그날 뱀독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네. 이런 훈련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머무는 동안 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기 땅을 향해서 가려고 다시 돌다가 가데스 바냐에 집결을 합니다. 다음 사진 좀 보내주실래요? 예, 집결을 하는데 지금 오늘 제가 본문 읽을 때 나오죠. 모압을 통과하고 에돔을 통과하고 모압을 통과하고 암몬을 통과하는데 싸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거기는 안 읽었죠? 예, 이렇게 통과해서 올라갈 요건 예, 요 본문 제가 조금 더 설교를 한 다음에 요 설명을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다시 진군하라는 명령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진군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 내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4절 시작. 너희는 세일산에 거하는 너의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이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예, 뿐만 아니라 9절에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9절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여러분 또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읽었는데 19절에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19절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네. 아, 이제 제가 사진 설명을 좀 할게요. 에돔 싸우지 말고 통과해라. 모압 싸우지 말고 통과해라. 싸우지도 말고 다 뭐든지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먹고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말라. 그리고 거의 근처에 암몬의 19절 암몬에 이르러니 거기도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 고센 땅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시내산에 이르러 가데스 바네아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실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다시 40년 동안 돌다가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 들어갑니다. 그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이르러 통과하려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갈 때 에돔 통과하지 말고 돌아가. 그 다음에 모압 통과하지 말고 돌아가. 암몬 피해서 가. 피해 피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보면 이렇게 길게 돕니다. 여기서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편할 거를 얼마나 긴 세월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듭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15일 거리거든요. 여기서 올라가는 거 일주일이면 부지런히 걸으면 진짜 열흘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렇게 돌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그 모세의 여정을 그 그린 사진들을 봤는데 제가 이 사진을 찾느라고 참 많이 헤맸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진들이 여기 에돔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그 고증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돌아갔다는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뺑 돌아서 이렇게 뺑 돌아서 굉장히 긴 길을 이렇게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가면 너무 편할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돔, 모압, 암몬 자손과 싸우지 마라 말씀하셨는지 혹시 본문 말씀 읽으면서 보셨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이 친척이다. 친척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속마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5절에 나오는데 5절은 뭐냐 하면 너희에게 그 땅을 주지 않았다. 너희에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조금 돌려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안 주신 거잖아요. 내 뜻이 아니게 내 계획이 있어서 너한테 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 오늘 본문 등장 우리 신명기엔 등장을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그 40년 광야 생활의 기록이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돔에 들어갈 때 여기 요 에돔 땅에 지나갈 때 여기서 여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통과해 가려고 이렇게 돌지 않으려고 에돔 백성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통과하게만 해다오. 아무 피해도 안 입히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도 사먹겠다. 물도 사먹겠다. 그냥 길만 열어주면 우리가 빨리 재빠르게 여기를 통과할 테니까 길만 좀 열어다오. 근데 에돔 사람들이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노, 못 통과해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뺑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돌았을까요? 우매한 질문입니다. 우매한. 왜 돈 줄 아세요? 정답을 암만 유추해도 여러분이 유추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결과입니다. 그전 같았으면 한방 치고 지나갈 수 있죠. 길인데 왜 낭비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도대체 내가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빨리 가는데 이 왼수들이 어떻게 이걸 안 열어줍니까?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한번 손을 봐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손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긴 세월을 이렇게 돌아요. 훈련의 결과이라고, 훈련의 결과. Anyway,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다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적들을, 이거 적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에돔, 모압,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사사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힌 족속들이 다 이 족속들입니다. 주변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뺑둘러 이렇게 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그 땅에 보면 이 땅이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요. 우리 표현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땅이거든요. 보세요. 이쪽으로는 그 당시에 앗수르 있었어요. 여기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족속이 있었어요. 늘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늘 이스라엘 못 사귀는 거고 여기 에돔, 모압, 암몬 여기는 지중해 땅. 어느 한 곳 피해갈 수가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산 땅이 이 땅이라고요. 이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 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 백성에 주시는 땅이 이런 땅이 되니까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땅은 하나님만 주목해야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요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낼 때 모세가 여기서 뭐라고 설교를 하면 이제 신명기 8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 살 땅은 여기서처럼 발로 물대기해서 농사짓는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니들 스스로 노력해서 농사짓는 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에 맞게 주신다. 그 물로 농사짓는 땅이다. 이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목이 완악해서 안 듣다가 매를 맞는 장면이거든요. 매 맞을 때 예레미야 2장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1장 마지막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물을 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물을 팠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때에 맞춰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가서 자기가 대비를 했거든요. 비 안 오면 어떻게? 비 올 때 물 가둬둬야지. 그리고 우물을 파갖고 물을 가뒀어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우물을 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만 주목해야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만 주목해야 되는 땅 주변에 지금 무엇을 배치해 놓으셨나면 적들을 쫙 배치해 놓으시고 거기 싸우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울한 상황인가요? 유쾌한 상황인가요? 네? 우울한 상황인가요? 유쾌한 상황인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안 해요? 아니면 모르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죠? 네, 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우울한 상황이죠. 늘 주변에 적들이 있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다면 왜? 왜 그렇게 놓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늘 유치한 일만 있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건 기계 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누가 들어가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이거예요. 들어갈 만큼 수준과 들어갈 만한 실력이 돼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들어가라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남았거든요.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가는 과정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가시기 위하여 주변에 이렇게 에돔, 모압, 암몬 다 건들지 말고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는 이미 벌써 블레셋이 들어와 살았고 여기 아말렉이 있었고 하나 건들지 않고 전부 다 멸해가시면서 싹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얼마나. 근데 그대로 놔두고 여기도 아말렉 피해서 이렇게 돌고 에돔 피해서 이렇게 돌고 모압 피해서 이렇게 돌고 여기 암몬 사이길로 피해서 살짝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왜 그러셨겠냐? 당신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 백성을 세우시는 장면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죠. 사사기에.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과정의 기록이 사사기거든요. 그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조금 평탄한 길이 40년, 짧게는 40년, 길게는 80년 정도만 이어지면 여지없이 그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만몬을 섬겼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고요. 그다음 어떻게 돼요? 되게 두들겨 맞죠. 그렇게, 왜냐면 버리실 수는 없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버릴 것 같으면 버려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당신 백성이라 당신이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러니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매를 드시는데 그 드시는 매가 뭐였어요? 매가. 기억나십니까? 네. 여기 사는 다 이 모압, 암몬, 에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몽둥이였어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을 치지요. 야단을 치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살살 비게 만들고 때로는 엄청 고통을 당하게 하고 농사지은 거 다 뺏기게 만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고통을 당하면 그들이 바짝 손들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인데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세요. 또 사사들을 세워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죠. 그러면 평탄한 길이 이어지거든요. 짧게는 40년, 길게는 80년 이어지면 그들은 여지없이 또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또 주변에 또 한 나라를 들어서 또 매를 들어서 때리시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편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기분 좋은 상황만 우리에게 놓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이 결코 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반대하는 자들을 제껴 놓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것이 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복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안 되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확확 망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시다면 무식한 신앙입니다. 못 배워서 무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무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크리스천들이 살기에 편한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편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크리스천들이 살기에 편한 세상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살도록 하셨다고요, 불신자들을. 그래서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깊게 삼가해서 통과하라. 싸우지 말고 깊게 삼가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어져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깊게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왕이면 많은 신입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우리 교회는 점점 해가 다르게 매면 그런 것들이 더 커지고 이랬으면 좋은데 우리 교회가 점점 신입생들이 줄더니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 아무도 없는 감사주의를 예배드리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타운의 목사님들끼리 자주 만나는데 만날 때 그 다른 목사님들도 늘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 올해는 참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할 수밖에 없죠.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왜 이러한 흐름을, 유쾌하지 않는 흐름을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매년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매년 부흥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은데 이런 현상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막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이 타운에 들어오는 많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영혼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믿게 생각해. 에이, 니네 가서 벌이나 받아라.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런 상황이 주어졌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 여지까지는 편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의 영혼을 구하는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들을 좀 돌이켜야 됩니다. 여지까지는 편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이웃에 혹시 믿지 않는 신입생들이 왔는가.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오지만 교회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어느 누가 34년 동안 지켜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지켜서 지키고 나서 떠나고 지키고 나서 떠나고 지키고 떠나고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때에, 여러분의 때에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두리번거리셔야 됩니다. 복음 전환자를 찾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우울한 게 아니라 기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흡족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에게 적을 둬. 우울해. 야, 우리 망했어.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방으로 적들을 배치해 놓았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울하게 생각했거든요. 우울하게. 왜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아십시오. 이런 큰 흐름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추세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지만 크게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바르게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좀 더 바르게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든 교회를 다 성도들에게 맡겨놓으셨거든요. 교회 떠난 성도는 건강한 성도가 아닙니다. 요즘에 자금에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가기 싫어. 뭐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거든요. 나 교회 안 나가. 나 그러나 성도야. 스스로는 건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저 고통당하지 않고 교회 가면 골치 아프니까 그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설교나 듣고 그러면 나 편하게 예수 믿을래. 그러면 좋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지고 먹는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세워졌어요. 초대교회가 딱 세워지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박해죠, 박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되게 우울한 현상이었죠. 박해도 보통 박해가 아니거든요.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좋았던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생겨지자마자 말도 못하는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약성경에 나와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 박해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였어요. 그들이 박해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를 복음 증거하는 찬스로 기회로 삼았다고요.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서 박해의 원흉이었던, 박해의 근원지였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를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제 로마까지 딱 바꿔놨어요. 아이고, 내 일꾼들 잘 써먹었네, 내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로마까지 바꿔놓은 모든 축복, 그것에 대한 칭찬을 다 성도들에게 돌려놓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시고 칭찬하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열어놓으신 것이 되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34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사인인 줄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앞날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의 생각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예수 믿어서 복받겠다라는 생각에서 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 좀 더 생각을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정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분들 앞에서 욕먹지 않은 행동의 삶을 살고 그들과 친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넓혀져 나갈 수 있도록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4주년을 맞고 우리 감사주의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유쾌하지 않은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4주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로 인도하시고 돌보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34주년을 맞으며 또 이제 35년을 향해 갈 텐데 이 34주년에 오늘 우리에게 닥친 환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유의 깊게 생각하고 올 한 해를 좀 더 열심히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마음을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시고 또 좀 더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세우는 열심을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